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니우니라. 누따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드러나서 시류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소망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코트디부아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코트디부아르 가기 일주일 전에 출발을 했을 때 사실 캠프 장소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장소가 나오는데 이틀 남겨놓고 저 캠프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캠프를 하러 가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 마음이 적기 시작하면 조금 전까지 내 마음을 주장하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떠나가죠. 그리고 성경 속에 마음이 젖어들면서 마음의 여행을 막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행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을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의 전쟁을 치러가는 그 광경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 우양에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 우양에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리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내가 때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고 반드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나가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되고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 처한다 해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뜻을 모르면 쉽게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형편의 마음이 머물러서 형편의 종이 돼서 형편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자매들이 다 소망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동안 캠프 장소가 안정해지니까 캠프 준비가 막연했지만 믿음 참 좋대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캠프 홍보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캠프에 오세요 하고 홍보를 하는데 사람들이 장소 어디예요? 몰라요. CLF 목회자 모임에 오세요. 이야,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왜 TV 광고도 좀 하고 라디오 광고도 좀 하지 그래요? 장소가 어디예요? 몰라요. 장소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형제자매들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믿음으로 하게 됐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캠프 장소 국립체육대학교 운동장인데 처음에 그 국립체육대학교 운동장, 예, 이곳이죠. 이 운동장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학교에 사고가 생기면서 취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곳인데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게 해주실 거다. 그때부터 캠프에 오세요. 장소 어디예요? 예, 국립체육대학교. 체육대학교에서는 빌려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셰리프 오세요. 어디에서 해요? 예, 국립체육대학교에서요. 이틀 전에 대통령 궁에 찾아갔는데 대통령 고문께서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바로 총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총장이 어디가 있느냐면 프랑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통화가 돼서 승낙을 받게 되고 이틀 전에 장소가 결정이 돼서 캠프를 치르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캠프를 치렀는데 작년 재작년 이야기죠. 작년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야, 아무리 어려워도 작년만큼이야 어렵겠나 생각을 했지만 분위기가 점점 어려운 형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의료봉사단이 월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그 주간 금요일부터 캠프가 시작인데 의료단이 도착을 했는데 우간다로 향했던 의료봉사단이 우간다에 무슨 전염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던 의료진들이 다 코트디부아르로 오게 되면서 30명의 의료진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특히 브를리 궤양 치료하는 걸 그곳 아비장 시 주지사님이 와서 보고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제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그 주지사님하고 같이 그 치료받는 분 몇몇 분을 봤는데 약을 딱 하루 먹었는데 하루 먹고 그 다음날 왔는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60대 중반쯤 됐을까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 얼굴에 브를리 궤양이 생긴 거예요. 네, 지금 보이죠? 지금 보면 이제 저 한쪽 거는 그냥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고 한쪽에는 뭔가 지금 아물어가고 이렇게 멈춰서 안으로 아물어가는 것 느낌이 들죠. 하루 약을 뭐 한 번 딱 약을 먹었는데 저게 이제 딱 멈춰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진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비장 주지사님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이분은 지금 병원을 세워서 한국 의료진이 와서 진료하는 병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병원을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병원은 지어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진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맨 위에 층은 우리 IYF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돕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아저씨가 이 브를리 궤양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됐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발 뒤꿈치에 그 다음에 발바닥에도 저렇게 구멍이나 속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다리를 디딜 수 없으니까 절단을 하러 병원을 가다가 우리 소식을 듣고 와서 약을 먹었는데 한 번 딱 먹었는데 이게 다시 아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쯤 저희들이 그 주지사님 댁에 황여정 장로님과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서 식사를 하면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지사님이 바빠가지고 이제 전화 받느라고 바깥에 나간 사이에 주지사님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의 이제 이야기가 식사가 끝나고 마무리될 때쯤 주지사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오늘 음식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고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저는 오늘 맛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지금 금요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선교사님 그런 건 선교사님 걱정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 편안히 계시고 여기 있는 제 남편이 그런 걸 알아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주지사님도 그 얘기 듣더니 흐뭇해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부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작년에 캠프했던 그 대학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 뭐 체육부 장관에게 부탁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여기 의료진들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불을 그냥 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좋습니다. 내일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캠프 장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캠프인데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캠프 장소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일 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목요일 저녁에 그 체육대학교 운동장에 가 있었어요. 총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총장님이 금요일날 1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학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결정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캠프가 오전에 학생들이 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아, 이 체육대학교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마음에서 포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체육대학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캠프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해도 여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비장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모르겠다.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잠이 늦어서 전화를 해서 다음날 약속 시간을 잡고 그러면 사역자들이 모여있다가 먼저 들어가라 해놓고 새벽 1시까지 운동장을 걸으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이 장소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대회장으로서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서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1시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찍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깨워서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성경구절 하나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시겠구나.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기 전까지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아프리카까지 나를 불러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능히 감당케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겠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총장을 만나러 그 아비장 대학교에 갔는데 한 시간 뒤에 의논해가지고 결정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또 안 와요. 9시가 됐는데 아비장 시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아비장 대학교에서는 빌려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체육대학교 총장이 우리가 그 아비장 대학교에서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뭐가 문제냐? 아, 그 많은 학생들 오면은 김을 파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작년에 그 체육대학교에서 하면서 아무데나 학생들이 뭐 용변을 봤다나.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 주면 안 되느냐? 아비장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용료를 전액을 납부를 해라. 얼마냐? 15,000불이래. 세상에 시에서 자기들이 15,000불 지금 돈 찾아가지고 학교 가고 있다. 학교 가가지고 계약이 되고 사용 승인이 나면 연락 주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11시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사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아비장대학교 가니까 3만 명도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물어도 저기 여기 체육대학교 말고는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5년 전에 그 학교에서 캠프했다는데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보더니 아 여기 5년 전에 캠프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답답한 분. 하나님이 기적처럼 장소를 주시고 장소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시에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숙소를 다 준비해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당일날 숙소가 다 준비됐으니까 5천 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 그래가지고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학생들은 5천 명이 왔고 첫날 저녁 캠프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은혜로웠어요. 네, 합창단 지금 공연하고 있네요. 네. 예. 꿈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에서 대관료만 지불한 게 아니고 발전기 또 뭐 의자 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그 형편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형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어제 저녁에 명절 끝자락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제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가족 함께 장기 자랑을 이렇게 좀 하자 그랬어요. 가족들이 이제 장기 자랑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됐는지 감사했어. 어제 요한복음 14장 이야기 좀 드렸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셨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기뻐하고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는구나. 예, 기뻐하면 되는 거죠. 내가 기뻐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을 자꾸 주셔요. 우리 형제님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물질을 더 채워주시고 아내가 수술했는데 정말 드리고도 수술비 내고도 남을 만큼 주시고 또 가족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괴물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사단은 우리 속에 난 안 돼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쉽게 형편 앞에서 단정 지어버리고 마음에서 절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고 해서 왜 절망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도록 마음에 벽을 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난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 생각이 가장 악한 생각이다. 그 생각만 버리면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그 생각 하나만 버려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합해봐요. 그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네, 모니터 벌써 나왔네요. 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찌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을 다 떨쳐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건 생각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 목사님께서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찾아와 봐.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버렸어. 그리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데 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을 하시는데 왜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제자에게 복음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신기한 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인데도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안 맡길 것 같아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 본 사람 사람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을 정도라면 저 사람 어떻게 믿지? 저들 어떻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을 내 제자라고 살아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대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동안 이제 제자는 두루 나가서 전파하는 동안 주님은 함께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형편없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네. 이런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맡기셨네. 오늘 나에게도 복음을 맡기셨구나. 오늘 주님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여기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베드로가 왜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오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와야 되지요? 뭔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가 얻은 것이 없었고 빈배 빈금을 자기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음을 자기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의 세계에서, 실패한 그 생각의 세계에서 예수님 편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편으로 말입니다. 한 번도 그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져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이지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이겨먹고 있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걸 보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하나 버려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비워야 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깨뜨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빈배였을 때, 얻은 것이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만났던 그 지점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끌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힘이 있게 말하되,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4장에 힘있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 그거 다 부인해버렸잖아요. 자, 베드로 말대로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이 베드로의 의지대로 됐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대로 됐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 예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한 겁니다. 베드로가 보는 눈 정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감각 틀렸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고 예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하고 예수님의 감각이 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시리에 빠져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는데, 아니 또 그물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배는 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촌 조카한테 주고 다시 뺏어오는 건지.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너희가 얻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흐를 수 있는 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무익한 자로, 실패한 자로, 죄인으로, 할 말이 없는 인생의 위치로, 마음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눌려있고 정죄를 당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도라고 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제자라고 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 말도 하지 마. 꺼내지도 마. 너 같은 인간은 자격이 안 돼.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바요나 시몬아,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세상에. 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 부탁하고 계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고 계시는데 베드로에게 있는 조건을 보고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편없는 베드로인데,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양을 친다는 겁니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양을 어떻게 이끈다는 겁니까? 조건을 보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라고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제자라고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당신의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당신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의 복음의 일을 감당이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겨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3천명, 5천명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힘있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던 베드로도 살다 보니까 또 시리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구원받고 충만했죠, 그죠? 네? 야, 이 복음을 위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류에 빠져서 사방으로 두루 행하고 있는, 시류에 다시 자신 속에 매이고 다시 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의 세계를 보는데,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그죠? 네. 중요한 건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자기를 보게 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달려가는 동안 너무 충만하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매이고 어느 날 생각에 매이고 어느 날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루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누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누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자, 3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이에 누운 지 8년이라.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에냐가 지금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워있는 세월 8년 세월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 다시 자신에 매이고 시리에 빠지고 마음의 힘을 잃고 막 헤매다가 왔는데, 문제는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했잖아. 맞아. 그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지. 그리고 나는 그때 거기서 건져내 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셨지.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지금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자신 안 바라보고 그런 형편 안 보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네 자리를 들고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33절이 그죠? 34절 베드로가 눈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38년대 명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곧바로 곧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애니아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하셨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복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건강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누가 아직도 누워 계세요? 정돈하고 일어나야지. 아멘. 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전혀 이 문제는 절대 안 돼요. 아니, 다른 건 다 가능해도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셨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셨고 온전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었으니 아직도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구질구질하게 언제까지 그 더럽고 추한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아멘. 애니아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던 그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35절 눕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니우니라. 눕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에니아는 에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 그 뜻이고요. 여기 이제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도르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비다가 죽은 시체가 되어 있지만 그 형편 안 보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만 형편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죽은 시체가 되어 있었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직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지 마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형편이라도 주님이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의롭게 하셨으니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누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아를 낫게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고 조금도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인이지요.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육신에 머물러서 생각 속에 머물러서 형편에 마음을 내어주고 육신에 이끌려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삶을 다 십자가로 못 박았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에게서 떠나 주님과 멀어져서 육신에 머물러 살던 삶 정돈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보십시오. 뭘 하든지 주님이 돕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명절이었는데 엊그제 한 형제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우리 아들이 구원받고 싶어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죄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줘. 내가 줌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맞다 저 목사님이면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주실 텐데 그랬다 카더라. 그래서 바로 우리 형제 불러가지고 복음 전해줘라 그랬더니 가서 복음을 듣고 오더니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야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복음을 깨닫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 오는데 참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죠? 이제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마음을 못 정해서 혼돈 속에 지나지 말고 복음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생애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네 모니터에 떴네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의지해서 말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이제 여러분 생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시게 되길 바라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